제1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상원이 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에 찬성 81, 반대 13, 압도적인 표차로 다시 의결했습니다. 앞서 하원은 지난달 28일 찬성 321, 반대 87 국방수권 법안을 재의결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상하 양원의 재의결로 무효화된 건 재임 기간 중 처음입니다. 7,400억 달러 규모의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에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한 주한미군의 규모를 현 수준인 2만 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대형 IT 기업의 방패막이 되어온 통신통일법 제230조를 폐지하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서 지난달 23일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트위터에 공화당이 통신품위법 230조를 없앨 기회를 놓쳤다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별도의 트윗에서 오는 6일 워싱턴 DC에서 대규모 시위가 있다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영국발 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나라는 독일과 프랑스, 미국, 터키, 호주, 벨기에 등 30여 개국에 달합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 3개국에서도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이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강하고 청소년층도 안전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영국은 지난달 14일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를 세계 보건기구에 보고했습니다. 현재 영국발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는 40여 개국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편 2일 오전 기준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는 8,400만 명, 사망자는 약 183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은 2일 현재 코로나 감염자가 2,013만 5천 명, 사망자는 34만 8천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우라늄 농축 농도를 20%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국제원자력기구에 보고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이를 성명을 내고 이란이 최근 의회에서 통과된 법률에 따라 포르도 농축시설에서 최대 20% 농도의 저농축 우라늄을 생산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농도 20%는 지난 2015년 이란과 주요 6개국이 체결한 이란 핵합의 이전에 이란이 도달했던 수준입니다. IAEA는 성명에서 이란이 농축 활동을 언제 시작할 것인지는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핵합의에 따라서 이란은 중부 산악지대 지하에 있는 포르도 농축시설에서 우라늄 농축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란은 이미 포르도 시설에서 1세대 구형 원심 분리기로 농축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IAEA가 지난해 10월에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의 우라늄 농축 농도는 4.5%로 핵합의 제한 농도인 3.67%를 초과했습니다. 이란 의회는 지난해 12월 우라늄 20% 농축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인도가 1일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사와 옥스퍼드대학교가 공동 개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인도에서 코로나 백신 사용이 승인된 건 아스트라제네카가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부터 인도는 백신 접종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인도 정부가 정한 우선 접종 대상자는 의료진과 경찰, 군인, 50대 이상 3억 명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인도의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 수는 1,030만 명으로 미국에 이어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인도의 누적 사망자 수는 2일 오전 기준 14만 9,200명으로 미국, 브라질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이 발생했습니다. 필리핀이 3일부터 미국에서 오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최근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조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처는 오는 15일까지 유지됩니다. 필리핀은 미국에서 오는 자국민의 경우 의무적으로 14일 동안 정부 시설에서 격리된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또 여행 제한 대상 국가에 미국도 포함시켰습니다. 최근 아프가니스탄에서 언론인을 겨냥한 테러 공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프간 당국은 1일에도 아프간 언론인 한 명이 괴한의 총격을 받고 사망하면서 최근 두 달 동안 다섯 번째 희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간 중부 당국은 현지 라디오 방송 편집국장인 비스밀라 아디 아이마크 씨가 전날 차를 타고 가다 괴한의 총격을 받고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BOA 세계뉴스 박영서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먼저 새해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1년 한 해는 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1년 전 오늘 지구촌은 2020년을 맞이하며 꿈을 위한 계획을 세웠고 기업과 나라는 한 해 성장치를 정하는 등 이 새로운 한 해가 주는 기운을 마음껏 들이마시며 새해를 열었었죠. 그러나 전염병이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그야말로 뒷걸음질 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매일 아침 해가 뜨는 것처럼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듯 새해는 또 밝았습니다. 아, 무엇보다도요, 이 코로나 백신 소식이 쏟아지면서 아, 2021년은 다를 수 있겠구나. 이 피로감과 우울함이 사라질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갖고 시작했을 겁니다. 아, 나라마다 백신 보급 상황은 다르지만요. 그래도 올해는 코로나 종식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도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시는 여러분, 올해는 어떤 계획을 세우실 건가요? 전례 없는 상황에서 2021년 새롭게 결심하고 실천할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전문가들의 조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미국 언론이 새해 결심에 대한 의견을 내놨는데요. 이 결론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년 계획은 정말 실천할 수 있는 것, 진짜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성취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심자. 심지어는 힘든 한 해를 보냈으니까 그냥 결심하지 않아도 된다, 괜찮다 였습니다. 뉴욕타임스는요, Downsize 2021 New Year's Resolutions. Downsize, 그러니까 규모를 축소하라라면서 1월 1일이라고 해서 새로운 결심을 할 동기가 막 생기는 건 아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한두 개 정도 계획을 짜라고 조언합니다. 또 결심을 하는 것보다 계획을 짜고 이를 또 적으라고 하나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계획을 이루지 못한다고 해도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좀 연민을 갖고 또 스스로를 용서하고 관대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이죠. 또 다른 언론 CNN은요, 심리학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런 상황에서 결심하는 것은 비생산적일 수 있으니까 2021년 한 해는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이 신문 역시 그러나 스스로를 압박하는 결심보다 아주 작은 것을 실천해보라면서 크게 결심을 하는 것보다 왜 이런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이런 것을 이루면 내 삶이 왜 나아지는지를 생각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요, 올 한 해는 너무 힘들게 애쓰지 말고요. 결심대로 이루지 못한다고 해도 실망하거나 스스로 비판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들을 정리해서 한반도 현안 정리합니다. 독자의 선택,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읽는 사람들, VOA 이야기 미국사,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까지 준비해놨습니다. 2021년 첫 순서로 보내드리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지난달 1일에서 17일 미국의 성인 1,0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남성이 누군지를 물었는데요. 바로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남성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꼽혔습니다. 1946년부터 매년 실시해온 조사에서 지난 12년 동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1위를 차지했지만 올해는 트럼프 대통령이 왕관을 차지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기간이었던 2017년과 18년 모두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 밀렸었는데 올해는 1위를 차지한 배경이 궁금해집니다. 그는 사업가 시절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모두 10차례 상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린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응답자 중 18%가 트럼프 대통령을 가장 존경한다고 답했고요. 2위는 15%를 받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입니다. 3위는 6% 지지에 그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입니다. 이어서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 또 프란치스코 교황 순이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와 대권 후보 도전자였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 르브론 제임스 미국 프로농구 선수, 티베트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 등이 각각 1%대 지지를 받아서 10위권 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갤럽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공화당 지지층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결집한 반면에 민주당 지지층은 오바마 전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으로 선택지가 갈린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했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여성을 묻는 설문에서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코로나와 범죄, 마약, 강도, 살인, 폭행, 사이버 범죄, 미국인을 괴롭히는 이 같은 범죄들. 지난 2020년 한 해 삶의 모양이 달라지면서 미국 내 범죄 지도 역시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의 삶의 공간이 가정의 울타리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면서 가정폭력은 늘고 대도시에는 살인사건이 크게 늘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 많았던 만큼 사이버 범죄율도 올랐습니다. 슬픈 현실은 범죄율은 그대로인데 그 공간만 달라졌다는 것. 미일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2020년 뉴욕, 필라델피아, 로스앤젤레스 등 전국에서 가장 큰 10개 경찰서 관할 도시의 살인사건이 전년 동기 대비 40% 가까이 늘었습니다. 시카고의 경우 지난해보다 무려 55%나 살인사건이 급증했습니다. 경찰은 코로나 확산으로 커진 시민들의 경제, 심리적 어려움이 강력 범죄를 자극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일부 도시들에서는 교도소 내 코로나 전염을 막기 위해 재소자를 조기 석방한 점도 살인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거란 분석입니다. 범인 검거율은 뚝 떨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범죄 해결 비율은 지난해 66%에서 올해 59%로 7%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코로나 방역 강화가 큰 원인인데요. 필라델피아 경찰 관계자는 의심을 사지 않고 마스크를 쓰게 되면서 일부 범죄자들이 더 대담해졌다면서 마스크에 모자까지 쓰면 범인을 식별하기가 훨씬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많은 수사관들이 코로나로 철수한 것도 혼란을 부채질했다고 전했습니다. 봉쇄가 지속되면서 마약 산업은 전례 없는 불황을 맞았습니다. 국가 간 이동 제한으로 마약 원재료 공급망이 끊긴 데다 밀매업자들도 완제품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가디언지는 이들이 개인 보호 장비나 의약품, 가짜 백신 거래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비오의 한국어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한 주간 주목받은 소식 알아보는 독자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택성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소식 알아보죠.
네, 첫 번째로 전해드릴 소식은요. 북한의 대중국 무역액이 두 달 연속해서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는 내용입니다. 중국 해관총소가 공개한 11월 북중 무역 초액은요. 127만 3천 달러입니다. 전달인 10월 기록했던 역대 월간 최저 수준인 165만 9천 달러보다 약 40만 달러 더 줄어들면서 역대 최저 기록을 갱신한 것은 물론 100만 달러대마저 위협하는 수준으로 떨어진 겁니다. 북한과 중국의 교역은요, 지난 1998년 국제사회의 총액이 공개된 이래 줄곧 적게는 월 2천만 달러에서 많게는 6억 달러를 기록해왔습니다. 따라서 100만 달러대의 월 무역액은 극히 이례적인 규모입니다.
네, 지난 11월 달에는 수입보다 수출이 더 많았는데 이번엔 어떻습니까?
네, 지난달과 마찬가지로요. 11월 북한의 대중무역은 수입보다 수출이 더 많았습니다. 해관총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11월 대중수입액은 전달보다 약 41% 감소한 14만 8천 달러에 그쳤습니다. 북한과 중국은 통상 합작으로 운영 중인 수력발전소에서 전기를 들여올 때 이를 수출과 수입으로 기록해왔는데요. 만약 이번에도 양국이 주고받은 전력이 무역 총액에 포함되어 있다면 순수 물품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대중 수입액은 10만 달러에도 못 미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의 대중 수출액도 전달보다 약 30만 달러 줄어든 112만 5천 달러로 전력을 제외한 실제 상품 수출이 100만 달러를 넘기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두 달 연속으로 이런 수치를 기록했다면 12월 상황이 더 중요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12월에도 계속된다면 북한의 2020년 대중무역 총액은 20년 전순으로 후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북한의 대중무역 총액은요, 5억 3,411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인 25억 1천만 달러와 2018년에 21억 8천만 달러에 비해서 한 20에서 25% 수준밖에 안 되는 건데요. 특히 대북 제재 이전인 2016년에 51억 9천만 달러와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북한은 2001년부터 1월부터 11월 사이 대중 무역액이 5억 달러를 넘기고 2004년 같은 기간 누적 무역액이 10억 달러를 넘긴 이후에 단 한 차례도 10억 달러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야기한 가장 큰 원인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네, 북한의 무역액이 유례없는 수준으로 줄어든 건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 조치 때문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양국의 무역액은요, 국경 봉쇄 여파가 본격 시작된 올해 3월부터 감소 현상이 뚜렷하게 감지됐는데요. 이후에 소폭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북한이 국경 봉쇄를 강화한다는 보도가 나온 7월부터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고요. 10월과 11월엔 사실상 무역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수준으로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자, 다른 나라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중국 상품을 북한에서 생산해서 재수출하는 형태의 역외 가공 비중이 크게 줄어든 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가 본격화된 3월부터 11월 사이 북한이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은요, 전력과 페로실리콘, 손목시계의 동력장치 부분인 시계 무브먼트, 텅스텐 광, 낮은 가치의 기타 제품 등 5개였습니다. 이 중에서 전력은 북중 합작 수력발전소에서 서로 주고받는 전기라는 분석이어서 실질적으로 북한이 중국의 상품을 대신 생산해서 수출한 형태의 역외 가공은 3위의 이름을 올린 시계 무브먼트가 사실상 유일했습니다. 5대 대중 수출 품목 중 3개를 역외 가공이 차지하고 또 시계 무브먼트가 1위였던 지난해와는 크게 달라진 점입니다.
그렇다면은 2020년 북한의 대중 무역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뭘까요?
미국 재무부가 대북 제재 명단을 추가한 건수는 4건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가장 적은 수라는 내용입니다. 미국 재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올해 대북 제재 대상 추가 지정 건수는 모두 4건인데요.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올해 1월 대북 제재 대상 추가 지정 발표를 시작으로 해서 3월과 11월 그리고 이달까지 총 4차례 제재 대상에 오른 기관이나 임무를 발표했습니다. 제재 대상별로 분류해보면요, 북한 노동자와 관련해서는 2건, 북한 해킹그룹에 대해서 1건, 또 북한 석탄 불법 수출과 관련해서 이렇게 1건입니다. 1월에는 북한 남강무역회사와 중국 베이징 숙박소가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 송환과 관련한 제재 위반 혐의로 제재 대상이 올랐고요. 11월에는 러시아에서 운영 중인 조선 철산 종합무역과 러시아 건설회사인 몽란 LLC가 북한의 강제노동 수출에 관여한 혐의로 제재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네, 자, 이번엔 두 번째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올해 나온 4번의 재무부 발표 내용을 종합하면요, 개인 2명 그리고 기관 10개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아주 가장 적은 수입니다. 앞서 2017년과 2018년에는 9건, 12건의 제재 대상 지정 발표를 통해서 각각 130개 이상의 인물과 기관 등이 제재 대상이 올랐는데요. 이후 지난해에는 5건의 지정을 통해서 약 40개 기관과 인물 등이 제재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지난 4년 동안의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가운데 연도별로 비교한다면 어떤 수준인가요?
4번의 재무부 발표 내용을 종합하면요. 개인 2명 그리고 기관 10개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아주 가장 적은 수입니다. 앞선 2017년과 2018년에는 9건, 12건의 제재 대상 지정 발표를 통해서 각각 130개 이상의 인물과 기관 등이 제재 대상에 올랐는데요. 이후 지난해에는 5건의 지정을 통해서 약 40개 기관과 인물 등이 제재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재무부 발표에 따르면 490개 단체와 개인이 이에 적용을 받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개인 177명 그리고 기관 113곳입니다. 개인에는 김여정 당 제1부부장, 또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등 북한의 최고위 관리뿐 아니라 북한의 킹그룹 라자루스가 절취한 암호화폐 돈세탕에 연루된 중국인 테니닌과 리자동 등도 함께 포함됐습니다. 또 기간에는 국방과학원, 정찰총국, 조선무역은행, 노동당 선전선동부와 조직지도부, 또 노동당 39호실 등 북한의 핵심 기구들과 만수대 해외개발회사 그룹, 라자루스와 블루노로프, 안다리엘 등이 적용 대상에 올랐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죠.
네, 세 번째는요. 지난해 유엔과 각국 정부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은 약 17% 줄었지만 대체로 예년 수준을 유지했다는 내용입니다. 2020년 한 해 세계 각국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은 3,82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의 대북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요. 이 같은 액수는 지난해 4,590만 달러보다 17% 줄어든 겁니다. 하지만 3,940만 달러를 기록했던 2017년과 3,810만 달러를 기록했던 2018년과는 비슷한 수준이었고요.
자, 북한에 지원을 제공한 나라는 몇 개 나라인가요?
북한에 인도주의 지원을 제공한 나라는 10개 나라로 2016년 이래 약 10개 나라가 매년 대북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스위스가 전체 지원의 30.4%인 963만 달러로 가장 큰 기부국이었고요. 한국은 19.4%인 614만 달러로 두 번째로 많은 액수를 지원했습니다. 이어 스웨덴이 350만 달러, 러시아가 300만 달러, 또 노르웨이 119만 달러, 캐나다 100만 달러, 또 독일 99만 달러, 프랑스는 23만 달러, 영국 10만 달러, 그리고 불가리아 5,600 달러, 그렇게 이런 순이었습니다. 분야별로는요, 영양 지원이 1,400만 달러로 전체 모금액의 37.4%를 차지했습니다. 또 보건 분야가 1,300만 달러로 34.7%였고, 식수위생이 290만 달러였습니다.
자, 앞서 3,820만 달러의 지원이 이뤄졌다고 했는데요. 이 중에 유엔 기구에 대한 지원 규모는 어떻게 되죠?
네, 유엔 기구에 대한 지원은요. 3,300만 달러였습니다. 네, 520만 달러는 스위스 개발 협력청과 독일 카리타스 등 유엔과 별도로 진행된 사업에 기부됐습니다. 유엔에 지원된 3,300만 달러 가운데서도 일반적인 인도주의 활동에 대한 지원은 2,950만 달러로 목표 모금액 1억 700만 달러의 27.5%에 그쳤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활동에 대한 지원은 350만 달러로 목표 모금액인 3,970만 달러의 8.8%에 불과했습니다.
네, 유엔 기구를 통한 지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지원까지 이루어진 걸로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미 북한위원회의 대니얼 워츠 국장은요, 유엔을 통한 대북 지원액이 평년 수준이었지만 그중 얼마나 실제로 북한에 지원되는지는 매우 까다로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워츠 국장은요, 올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국경 통제 강화에도 일부 구호품은 확실히 북한에 전달됐지만 북한의 물품 반입 허가를 기다리느라 외국 항구에 인도주의 물품이 수주해서 수개월씩 발이 묶여 있었던 상황에 대한 보도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일부 코로나 대응품을 주기적으로 받았다면서 연초에는 기존의 지원 프로그램에 속한 구호품을 반입했지만 여름에 홍수와 태풍 피해가 일어난 이후에 김정은은 외부 지원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고 이후에 물품 반입이 훨씬 더 어려워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워츠 국장은요, 또 현장에 눈이 많지 않아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을 정확히 알기 힘들다면서도 국경 봉쇄로 무역이 중단되면서 주민들의 식량 상황이 악화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2020년 한 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는 인도주의 지원과 관련해 모두 25건의 제재 면제 신청을 승인했다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제재 면제 승인 자료에 따르면요. 24일 현재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총 제재 면제 건수는 25건입니다. 공교롭게도 첫 면제와 마지막 면제 모두 국정 없는 의사회가 받았는데요. 첫 면제는 올해 1월 7일 받은 면제로 결핵 진단과 치료, 긴급 의료 지원을 위한 물품 반입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면제는 지난 10월 14일로 코로나 대응을 위한 의료 프로그램에 사용할 지원 물품의 반입을 허가받았습니다.
아무래도 2020년은 이 코로나 상황과 관련한 지원이 절실했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지원 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네, 제재 면제를 받은 사업 25건 가운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대한 지원은 상반기 4건, 그리고 하반기 3건 등 총 7건입니다. 상반기 면제 4건을 날짜 순으로 살펴보면 지난 2월 국경 없는 의사회가 처음이었고요. 이어 같은 달 국제적십자연맹, 또 세계보건기구 WHO, 그리고 3월 스위스가 차례로 코로나 관련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를 요청해 승인받았습니다. 국정 없는 의사회는요, 적외선 체온계와 유전자 증폭 검사 장비, 또 검사기에 들어가는 시약 세트 등에 대해서 제재를 면제받았고요. 국제적십자연맹은 방역용 보호복과 시험기구, 또 시약, 체온계 등 코로나 관련 의료장비 반입에 대해서 제재 면제를 요청해서 제재회가 이를 승인했습니다. WHO는요, 유전자 증폭 검사 장비와 또 산소 자동 발생기, 산소 포화도 측정기 등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와 진단, 치료 장비에 대해서, 그리고 스위스 외교부사나 개발협력청 인도주의 지원국은요,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품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받았습니다. 코로나 관련 하반기 첫 제재 면제는요, 지난 7월 한국의 남북경제협력연구소에 대한 면제 승인이었는데요. 이 단체는 열화상 카메라의 대북 반입을 허가받았습니다. 이어서 같은 달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이 결핵과 말라리아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둔 북한의 활동에 필수적인 의료장비 대북 반출을 신청해서 제재를 면제받았습니다. 제재위의 마지막 승인은 10월 국정 없는 의사회에 대한 제재 면제였는데요. 의료용 장갑과 격리가운, 안면보호대 등 코로나 방역 또 대응 관련 물품의 대북 반입을 허가했습니다.
네, 오늘 독자의 선택 시간에는 두 달 연속 저조한 실적을 보인 북중 교역 관련한 내용 알아봤고요. 이어서 2020년 재무부의 대북 제재 명단 지정 건수가 트럼프 행정부 기간 가장 적었다는 내용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유엔과 각국 정부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이 예년 수준을 유지했다는 부분 알아봤고요. 끝으로 2020년 유엔 안보리 제재위로부터 제재 면제를 승인받은 건수가 25건이었다는 내용 확인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택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이 시간에도 만났을 텐데요. 미 남동부 조지아주에 살고 있는 데이비드 리씨 부부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사연, 한씨 이야기 들어보시죠. 15만여 명의 한인이 모여 사는 미 동남부 조지아주의 수도 애틀랜타. 애틀랜타에서 자동차로 40분쯤 떨어진 작은 도시 뉴난에 데이비드 리씨 부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리씨 부부는 한국에서 10년을 살다 온 탈북민입니다.
저는 이름은 한효순이고요.
이름 공개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네. 저는 함경북도 언성군 남양노동자구에서 왔고요.
오늘의 주인공은 데이비드 리 씨의 부인 한효순 씨.
17살에 떠나가지고 군복무를 제가 해가지고 군복무하고 제가 바로 예, 탈북한 케이스라서. 예, 알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군복무 기간이 가장 긴 나라 북한에서 한 씨는 17살에 군에 입대해 24살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군복무를 마친 한 씨가 고향으로 돌아간 지 3개월 만에 북한을 떠난 이유는 반겨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군복무를 하고 오니까 가족들이 다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작은 오빠랑 부모님이 3명이 남아 계셨는데 고향에 그 제대를 해서 오니까 부모님들은 돌아가시고 오빠는 한국에 가고 이래가지고 제가 제대를 해서 오니까 집이 없는 상태였고
해가 8번 바뀌는 동안 그렇게 달라져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오갈 데 없는 한 씨는 친척과 함께 살았는데요.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북한은 솔직히 이게 먹는 게 되게 귀하잖아요. 음식이 귀하니까. 약간 자기 자식도 굶어서 이렇게 하는데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자꾸 이렇게 권해주더라고요. 이렇게 혹시 중국에 가면 어떻겠냐. 뭐 중국으로 시집 가면 어떻겠느냐. 뭐 아니면 뭐 혹시 그 오빠가 한국에 있으니까 한국에 갈 생각은 없냐. 뭐 이렇게.
북한을 떠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한 씨. 그러나 자신이 짐이 되는 상황에서 오빠에게 도움이라도 받았으면 하는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면 네가 중국에 가기 싫으면 중국이나 뭐 한국에 가기 싫으면 그 오빠한테서 도움이라도 좀 받자. 그때 당시 오빠 전화번호가 한국 전화번호가 있었었어요. 그래서 아 그러면 중국에 중국이나 한국 가는 건 아니고 오빠한테서 전화를 해서 돈만 받자. 그런 생각으로 원래는 했었는데 그래서 오빠가 또 전화를 통화를 했는데 오빠가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보다 우리가 만나서 돈을 내가 주고 너도 얼굴도 한번 보자. 오빠가 이랬어서 그러니까 중국 땅으로 넘어오라 브로커를 해줄 테니까. 그래서 일단 두만강을 넘어서 그러니까 오빠를 만났죠. 만났는데 오빠가
얼굴 한번 보자는 오빠의 말에 한 씨는 태어나 처음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중국 심양에 도착한 한 씨는 여동생이 보고 싶은 오빠가 마련한 안식처에 도착하자마자 너무나 오랜만에 가족의 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빠가 내가 오는 줄 알고 그 중국에 아는 사람을 통해서 아파트를 하나 구해 놓으신 거예요. 냉장고를 열었는데 음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돈만 받고 좀 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오빠가 비디오 가게 가가지고 한국 드라마를 심심하니까 혼자서 봐라 이래가지고 거기서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되는데 기공자 천국의 계단. 그래서 한 여러 몇 개 본 것 같아요. 보면서 아 한국이란 나라가 조금 이런 나라구나.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었던 오빠.
우리가 배운 거하고는 우리가 조금 두꺼 이런 거하고는 좀 틀리거나 왜 못 살고 막 돈 없으면 진짜 못 살고 막 이런 나라고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중국에 오니까 이게 인터넷을 할 수 있으니까 되게 이런 거를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우리랑 좀 틀리구나. 그때 많이 했죠.
북한을 떠나기만 해도 작은 컴퓨터로 세상을 볼 수 있었고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오빠가 살고 있는 나라 한국에 대한 거부감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오빠가 아직도 가고 싶냐고.
북한에.
네. 아니 안 가고 싶다고. 냉장고 하고 드라마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네. 그래서 네, 그러면 오빠가 그러면 내가 지금 한국으로 올 수 있는 그 브로커를 자기가 할 테니까 오라고. 네. 그래서
두만강을 다시 건넌다는 것도 부담스러웠지만 돈을 받을 친지의 잠깐의 만족 말고는 북한은 한 씨에게 부모 형제 없고 배고픈 돌아갈 이유가 없는 나라였습니다. 오빠의 보살핌을 받던 한 씨는 중국에 도착하고 3개월쯤 지나 한국행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만강을 건넌 지 1년 만에 중국에서 몽골로 가는 국경을 넘어야 했습니다.
네, 사막으로 넘었는데 브로커가 이렇게 국경까지 넘겨주는 게 아니고 근처까지만 데려다 주는 거예요. 새까만 밤 12시에 그날도 약간 비가 약간 오려고 되게 구름 밤이 있잖아요. 달도 없고 별도 없고 막 이렇게 새까만 밤인데 앞에 진짜 한 차도 안 보이는 밤인데 12시에 몽골 국경으로 근처까지만 차 도로까지만 인도로까지만 딱 데려다 주면서 여기서 그 새까만 밤에 여기서 북쪽으로 약간 치우쳐서 그 가면 절조망이 있을 거다. 그거 넘으면 몽골이니까 안전하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저희가 넘을 때는 약간 나이 드신 40대 그 여성분들이랑 저 그다음 16살짜리 남자아이기 한 명 이렇게 이렇게 해서 넘었거든요. 또 낮이라면 또 해가 지는 거나 뜨는 거나 보면 약간씩 가릴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고 그 새까만 밤 12시에 북쪽을 치우쳐서 약간 북쪽으로 치우쳐서 가라 이쪽에서
캄캄한 밤에 돌고 돌아간 곳이 국경 경비대 초소 앞.
중국 그 경비대 초소가 딱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붙잡히면 우린 무조건 북송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갈대숲이 막 있는데 거기에 다 누웠었거든요. 그래서 아침 새벽 4시부터 저녁 6시까지 거기에 누워서 멀리를 보고 다 못 일어났었어요. 다 이제 망연자실을 많이 했죠. 왜냐면 이제 길을 오늘도 또 맞춰주면 우리는 어쩌나. 예, 그래서 이러도 못 나고 다 누워서 움직이지 못해서 움직이면 갈대숲이 같이 움직이니까 진짜 하나 누가 옆에서 부스럭 거기 소리 내지 마 움직이지 마 막 다 이러고 그래서 새벽 저녁 8시 돼서 밤새 누워 그러니까 낮에 한동안 계속 그 땡볕에 누워있은 거죠. 숲이 올라오고 막 이런 데서도 누워있다가 그래서 저녁 8시 되니까 뒤에 바로 딱 철조망이 몽골 철조망이 그게 경계선이 있는데 그걸 모른 거예요. 너무 밤이어가지고
그래서 발 앞에 두고.
네, 발에 앞에 두고 뒤에서 그냥 우리가 누워있은 거지.
한 씨와 다른 탈북민들은 어른 키가 넘는 철조망을 넘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눌러주면 그 중간으로 사이로. 예, 사이로 많이 다치진 않았었어요. 근데 저는 약간 넘을 때 여기 약간 살짝 굴키긴 했는데 그래도 다친 사람 없이 무사히 저희는 잘 넘었고 거기서만 고생했고 넘어서는 바로 그 몽골 경비 그 군대들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군대를 못 만나가지고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셨다 하더라고요. 군대를 못 만나면 초원에서 계속 헤매야 되니까 근데 저희 그럼 헤매다가 음식이나 물 떨어지면 되게 그 약간 또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몇 시간 안 걸어서 바로 또 군대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한효순 씨는 군 제대 후 1년여 만에 북한에서 중국으로 그리고 중국에서 몽골로 무사히 들어섰고 몽골에서 한국으로 들어갈 절차를 밟게 됩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희망을 읽는 사람들 들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3부 우드로 윌슨 대통령 시대
1917년 4월 6일, 미국 의회는 독일에 대한 선전포고를 승인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협상국은 미국의 참전을 환영했습니다. 전쟁은 협상국 쪽에 불리하게 진행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참전국들은 전쟁으로 비싼 값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고 물가가 치솟았습니다. 협상국 선박은 독일 잠수함 공격으로 큰 손실을 보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해상 봉쇄로 독일로 가는 식량 수송이 크게 줄었습니다. 식량 수송이 막히면서 독일은 기아 상태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영국도 위태로울 만큼 식량 공급이 잘 되지 않아서 식량 부족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협상국 대표들은 전쟁에 필요한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 미국 수도 워싱턴으로 갔습니다.
당장 필요한 것은 식량입니다. 식량이 무엇보다도 급하니 즉시 지원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전쟁 물자를 살 자금도 부족하고 미국에서 유럽으로 물자를 수송할 선박도 필요합니다. 미군 병차들도 지원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과 미국 의회는 미국이 전시 체제에 맞는 조직을 갖출 수 있도록 서로 협력했습니다. 의회는 윌슨 대통령에게 새로운 전시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윌슨 대통령은 즉시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협의회는 협상국을 지원할 선박을 건조하고 산업 생산을 개선했습니다. 또 국가 교통과 수송을 통제하는 등 전시 체제를 갖췄습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식량 생산과 식량 수출을 높이기 위해 농업기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끌어모으기 위해 정부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윌슨 대통령의 노력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미국은 협상국이 요청했던 것들을 지체 없이 모두 지원했습니다.
미국이 요청했던 선박들과 물자, 전쟁 자금까지 신속하게 전달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군이 곧 우리 협상국 군에 합류한다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미국은 협상국 지도자들이 요청한 병력보다 훨씬 더 많은 병력을 투입했습니다.
협상국 지도자들은 미국에 약 50만 명의 병력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훨씬 더 큰 규모의 병력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대규모 미군 병력이 대서양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유럽의 서부 지역 전장에 투입돼서 독일군과 싸우게 됩니다. 미국의 참전으로 협상국군은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미국의 참전은 협상국 측이 독일을 물리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1917년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되던 때 유럽에서는 여전히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세계 역사의 제1차 세계대전으로 기록될 전쟁이 3년 동안 이어졌고 전투가 휩쓸고 간 유럽 대륙은 피비린내 나는 비참한 광경과 죽음의 소리로 뒤덮였습니다. 협상국과 동맹국 측은 서로를 향해 총을 겨누며 처절한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미국의 젊은이들도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1914년 유럽에서 전쟁이 시작된 이후 미국은 유럽 분쟁이 휘말리지 않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미국이 중립을 선언했고 국민은 이 중립선언이 계속 지켜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한 걸음 뒤에서 유럽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미국의 참전을 계속 막아줄 거라는 국민의 염원에 힘입어 윌슨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할 수 있었죠. 하지만 전쟁을 피하려 아무리 애를 써도 흘러가는 역사의 이 거대한 흐름을 막을 수는 없는 거겠죠. 미국이 중립을 선언은 했지만 중립을 지키는 건 결국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미국은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 등 협상국 측에 합류했습니다.
윌슨 대통령도 더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영국의 해상 봉쇄로 식량 수송이 막히고 독일 사람들이 굶어 죽게 생겼으니 독일은 어떻게든 봉쇄를 뚫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봉쇄를 뚫기 위해서 독일은 잠수함으로 유럽으로 항해하는 모든 선박을 공격했고 심지어 중립국 선박까지 사전 예고도 없이 공격해서 침몰시켰습니다. 독일이 미국의 전쟁이나 다름없는 위협을 가하면서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을 잃게 했으니 결국 독일의 잠수함 공격이 미국을 전쟁으로 끌어들인 겁니다.
미국 병사들이 유럽 대륙에 도착했습니다. 미군 병사들은 파리 거리를 행군하듯이 걸으며 행진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미군 병사들에게 열렬한 환호를 보내며 반겼습니다.
파리 거리에 모인 프랑스 사람들은 미국에서 온 젊은 군인들을 크게 환영했습니다. 프랑스 군중들은 미군 병사들에게 꽃을 던지며 응원을 보냈습니다. 미군 병사들은 라파에트 후작의 묘지까지 행진했습니다. 라파에트 후작은 미국이 영국과 독립전쟁을 벌일 때 조지 워싱턴 사령관과 함께 미국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프랑스군 지도자였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학을 찾아가 보는 시간이죠.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버지니아 대학교 첫 번째 시간입니다. 박영석 기자입니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박영석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의 대학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부의 명문 주립대학인 버지니아 대학교 유니버시티 오브 버지니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흔히 줄여서 UVA라고 부르는 버지니아 대학교는 미국 동부 버지니아주에 있는 주립대학교입니다. UC 버클리, UCLA, 미시간 대학교 등과 함께 미국의 대표적인 주립대학으로 손꼽히는 학교인데요. 매년 미국의 대학들을 평가해 순위를 발표하는 US News and World Report 2020년 평가에서는 전국 주립대학들 가운데서 4위에 올랐습니다. 버지니아주는 미국에서 제일 처음 영국의 식민지 정착촌이 세워졌던 곳입니다. 그만큼 유서 깊은 곳인데요. 이런 버지니아주에 1819년에 설립된 버지니아 대학교 역시 미국의 초기 건국의 역사가 면면이 흐르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학교입니다. 이 버지니아 대학교는 특히 미국의 3대 대통령이었던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이 직접 세운 학교인데요. 미국에서 38년간 대학 진학 상담과 교육을 해온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도움말 먼저 들어보시죠.
미국 헌법을 기초한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사람이요. 버지니아주 주지사, 연방 국무장관, 3대 대통령을 역임했으며 오늘의 미국이 세계 초강대국으로 성장하는 것을 가능케 했던 선각자 토마스 제퍼슨이 1819년에 설립했고 3대 토마스 제퍼슨, 4대 제임스 메디슨, 5대 대통령 제임스 먼너 등 3명의 전 현직 대통령이 대학의 운영기사진으로 활동했던 미국의 건국 역사와 함께 호흡한 대학이 바로 이 버지니아 대학교입니다.
제퍼스 대통령은 1801년부터 1809년 초까지 재임했고요. 퇴임한 지 10년 후에 이 버지니아 대학교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학교를 세우기 훨씬 전부터도 공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설파했다고 하네요.
버지니아 대학교를 알기 위해서는 오늘날 미국이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는 토대를 마련하고 미국 건국의 한 획을 그은 거목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의 사상과 당시 미국의 시대적, 정치적, 그리고 교육적 여건을 잠시 살펴보는 것도 매우 유익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1779년 버지니아 주지사였던 토마스 제퍼슨이 의회에 제출한 교육법안에는 그의 소신을 담고 있었는데 교육의 기회는 시민 모두에게 아주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토마스 제퍼슨이 활약했던 시절에는 오늘날과 같은 공교육 제도는 전혀 없었고요. 부유층 자녀들만 개인 교습을 받아서 몇 안 되는 대학에 진학하고 결국 이들이 사회의 지도자가 되는 시기였는데요. 하지만 제퍼슨은 더 이상 이를 답습하지 말고 신생 미국에는 공교육이 확립돼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다고 하네요. 다시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에게입니다.
한국의 군에 해당하는 카운티들을 약 8내지 9km의 직경으로 나누어 무상으로 교육시키는 학교가 세워져야 하며 학생들에게 독해력, 장문, 산수를 강조하는 교육을 시키고 대학 교육까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원대한 국민교육 철학 전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초등학교까지만 무상교육을 시키고 중학교 이상부터의 교육은 각 카운티의 재량에 맡기기로 했던 것입니다. 물론 토마스 제퍼슨은 재원 부족으로 이러한 원대한 국민교육을 실시할 수 없음을 많이 개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미국 공교육 제도의 뿌리는 바로 여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교육에 대한 토마스 제퍼슨의 열정은 대통령이 되면서 더욱 구체화됐는데요. 하지만 당시 토마스 제퍼슨의 이런 선구자적인 신념에 모두가 동의하는 건 아니었다고 해요. 특히 미국의 초대 재무장관이었던 알렉산더 해밀턴의 반대가 심했는데요. 토마스 제퍼슨과는 거의 모든 면에서 이견을 노출했던 해밀턴은 교육에 대한 관점 역시 매우 달랐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얘기 들어보시죠.
부유층들만이 권력을 잡고 교육을 받는 사회제도가 지속된다면 미국의 민주주의는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건전한 민주주의 국가가 갖추어지려면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도덕성과 재능을 겸비한 인재들이 등용되고 이들이 국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토마스 제퍼슨의 의견과 부유층의 인재들이 교육을 잘 받아 국가의 지도자들이 되어 일반 대중을 이끌어가는 국가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던 알렉산더 해밀턴과의 의견 대립이 당시에는 아주 열띤 정치적 쟁점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의 대표적인 주립대학의 하나인 버지니아 대학교 알아보고 있습니다. 1809년 토머스 제퍼슨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서 고향인 버지니아주 몬티첼로에 있는 대저택으로 내려갔습니다. 고향에 돌아간 제퍼슨은 이후 많은 젊은이들과 교류하면서 대학 설립의 꿈을 구체화시켜 나갔습니다.
네, 퇴임 후 거주한 버지니아 자택에는 많은 스님들이 문장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이 젊은이들에게는 젊었을 때 공부를 더하라고 조언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계야에 있는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미 건국의 영웅들에게 끊임없는 자신의 교육 소명과 소신을 펼친 지 39년이 지난 1818년 2월 21일에야 드디어 버지니아주 의회는 버지니아주의 주립대학교 설립 법안을 인준하기에 이르렀고 은퇴한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은 자신의 지성, 시간, 그리고 정력을 공교육 기관 설립을 위하여 아낌없이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819년에 학교가 공식 설립됐고요. 1825년 3월 드디어 버지니아 대학교의 첫 수업이 시작됐는데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듬해인 1826년 토머스 제퍼슨은 83세를 일기로 숨을 거둡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인 토머스 제퍼슨이 사망한 1826년 7월 4일은 신생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7월 4일이었습니다. 미국은 막 독립선언 50주년을 축하하려 하고 있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대 존 애덤스 대통령도 이날 사망해서 미국은 건국의 아버지들을 두 벽이나 같은 날 잃었습니다. 제퍼슨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신의 죽음을 미리 준비했다고 해요.
토마스 제퍼슨은 건강이 극히 악화되자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자신을 어떻게 묻어달라는 유서를 써서 자기 집 아래 산자락에 간단한 묘지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묘지의 모양도 그림으로 남기고 묘지에는 미국 독립선언서의 기초자이자 버지니아 종교자유법의 제안자 그리고 버지니아 대학교의 아버지 토마스 제퍼슨 역이 잠들다라고 하는 간단한 내용을 새겨주기를 원했습니다. 즉 자신의 화려한 경력이었던 버지니아 주지사, 미국 국무장관, 제3대 대통령 등 자신의 지위에 대해서는 쓰기를 원치 않았으며 오로지 한 사상가요 교육자로만 후대에 알려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네, 제퍼슨은 그의 유언대로 몬티첼로의 조용한 산기슭 묘지에 묻혔는데요. 하지만 제퍼슨의 선각자적인 교육 정신은 오늘날에도 그가 사랑했던 버지니아 대학교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 버지니아 대학교는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2시간 30분 정도 떨어져 있는 샬럿츠빌이라는 작고 조용한 도시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버지니아 대학교는 대학 캠퍼스로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대학교고요.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학문적 마을이라는 개념이 도입된 대학이기도 합니다.
제퍼슨이 구상했던 대학 상아탑은 아카데믹 빌리지라고 할 수 있는 학문적인 마을들이 광활하게 펼쳐진 잔디 공원을 따라 곳곳에 형성되어 그 정중앙에는 대학 도서관이 자리 잡고 이것들이 모여 지식의 도고를 형성하는 캠퍼스를 이루어야 한다고 하는 소신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자신이 직접 건물들을 설계하고 교육과정을 편성했을 정도로 각별한 애정을 쏟았습니다.
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약속했던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은 학교 설립자인 토머스 제퍼슨을 중심으로 미국에 손꼽히는 명문주립대학인 버지니아 대학교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버지니아 대학교의 현황, 입학 규정 등 유익하고 다양한 얘기 좀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박영서였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오늘 2021년 첫 순서로 준비해드렸습니다. 올 한 해도 바라시는 소망 이루시고요. 무엇보다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